6장에 보면 스데반 이제 일곱 사역자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고 그 중에 스데반이 좀 두각을 드러내서 구제나 또 행정 교회 여러 가지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두각이 드러나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오늘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은 일찍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정죄한 가야바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가야바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가야바를 중심으로 여러 유대인들이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스데반은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 증인 세웠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들어보면 아, 이 스데반이 얼마만큼 구약 성경에 쫙 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전체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의 섭리, 예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얼굴이 천사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7장은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 이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비록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고 시편 여러 곳에서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비록 어려운 환경이 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기에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쭉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스데반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그 말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지금 거기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죠. 유브라데 강 근처 이걸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옮기게 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오면 그 친척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 말씀하셨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살고 있을 때에 나타나 말씀하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 그랬어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지금 그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자기를 모함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다. 자유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여기에도 물론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 계시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계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바닷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그런 찬송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나서 이렇게 도망가다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8장에서 이 베델에서 돌 베개에 베고 잠자고 거기에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자 곧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28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아니 그 자기가 지치고 힘들어 두려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의미가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을 통해서 예배할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무소부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람데요. 그렇다면 예배당에서만 우리가 거룩하고 예배당에서만 내가 거룩한 척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에 주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안다. 네 수고를 안다. 네 어려움을 안다. 네 마음을 안다. 네 고통을 안다. 네가 핍박받고 있는 것을 안다. 네가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공통적으로 일곱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일곱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스데반은 일부러 메소포타미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금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 그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딱 올가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갇히지 아니하시는 자유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어느 한 신학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냐고 어느 한 교리에만 갇히지 않냐하시고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전통에만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고 그 행하신 일에 제한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생각 속에 갇혀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생각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스데반은 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로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입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죠. 자, 그리고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왔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뭔만 주셨냐면 5절 끝에 보면 약속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땅을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땅도 자식도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발 붙일 만한 한때기 땅도 그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받았어요.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받았다는 거죠. 그 약속을 어디서 해주냐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향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땅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당장 얻지 못했단 거예요. 오늘 스데반은 5절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자식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자식도 한참 후에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약속만 받았는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간 주시겠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얻었느니라. 오래 참아 인내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받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쭉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여기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3대 동일 신앙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사,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그 터, 그 성을 바라봤다는, 천국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당장 발붙일 땅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지만 약속 하나 붙잡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오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였습니다.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심지가 견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스데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두려워도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8절을 보면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횃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횃불 언약도 주신 말씀이거든요. 또 이르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출애굽에 대한 청사진을 다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내가 그들을 심판할 때 그들이 너희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합니다. 15장 18절.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때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복주고 복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출애굽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습니다. 또 8절, 오늘 본문 8절에 할례 언약을 주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아들 이삭이 또 그 손주 야곱이 그리고 열두 지파 그 아들들이 다 그같이 할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을 맺고 살게 되었노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그 언약대로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열두 아들을 차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대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역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진행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를 꾸려오셨다면 내 인생의 고삐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께 내 권리를 양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이것이 믿음이라고 스데반은 이야기 설교하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의 고삐도 그분의 힘으로 나그네 시간도 기다림의 시간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읽었던 9절에서 16절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또 나타나신 하나님이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서 요셉을 애굽 보디발 집에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자기 가족을 살리시고 그 주변을 살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그 9절에서 16절에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그리고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와 같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삶의 위기를 또한 극복할 수 있도록 오히려 가장 복되게 바꾸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위기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시기로 인해서 이렇게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내 삶의 위기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실패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삶의 위기까지 사용하셔서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내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악함까지도 그 형제들의 미움까지도 사용하셔서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시편 3편을 보면 천만이 나를 둘러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